믿음의 고백이 담긴 가족 찬송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성경 말씀을 예레미야 2장 말씀 중에서 한 절을 읽겠는데요. 예레미야 2장 19절의 말씀을 우리가 좀 읽겠습니다. 찾으시면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레미야 2장 19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장 19절 말씀 한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 자신의 사악함이 너를 바로잡고 내 타락함이 너를 꾸짖으리라. 그런즉 내가 주 내 하나님을 버린 것과 내 속에 나를 두려워함이 없는 것이 악한 일이요 쓰라린 일인 줄 알고 주의하라. 주 만군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아멘. 주님, 이 시간에도 저희가 모든 것에 앞서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희 자신을 세웁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저희를 가르치시고 꾸짖으시고 권면하시고 먹이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최근에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본문으로 해서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증거하고 있었는데, 오늘은 요한복음을 잠시 멈추고 좀 휴양회와 관련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서부터 시작되는 이 휴양회, 여름 휴양회에 우리가 말씀의 그 주제가 지금 에스라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서가 이제 바벨론 포로로부터 이제 이스라엘이 회복돼서 이스라엘이 귀환해서 그래서 성전을 먼저 복구하고 또 영적 삶을 재건하는 그런 이야기로 이제 되어 있는데, 포로에서의 회복을 이야기하려면 먼저 이제 포로 자체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왜 포로가 되었는가, 이걸 좀 우리가 이해해야만 그 포로로부터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가 좀 더 쉽게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이 분량을 이렇게 보니까 휴양회에서 그것까지를 다 다루기는 너무 좀 시간이 부족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오전 시간도 이제 휴양회가 시작된 휴양회 연속선상에서의 말씀이다, 휴양회 첫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소 성경 공부 형식의 말씀이 될 터인데, 오늘 또 오후 모임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휴양회를 못 가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제가 이것을 그냥 간략하게 끝내지는 않을 겁니다. 무슨 말 무슨 말인지는 아시죠? 예, 그렇지 않아도 평상시도 이 말씀이 너무 길어서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예, 그래서 어쨌든 마음을 느긋하게 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스라엘이라는 이 국가, 이스라엘이라는 이 국가를 생각할 때, 이제 국가이면서 또 민족이라고도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유대 민족, 이스라엘 국가, 이렇게 우리가 부르고 있는데, 이 이스라엘 국가는 도대체 뭔가? 이 이스라엘을 성경은 선민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선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이다, 또는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민족이다, 이런 뜻입니다. 선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여러 곳에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국가, 이 민족을 어떻게 얼마나 특별하게 다루고 계신지를 이제 여러 곳에서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 이제 이사야서를 보면, 이사야 대언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한번 여러분이 같이 보시면, 여러분이 귀로는 들으시고 손으로는 부지런히 말씀을 찾아서 이렇게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익숙하게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부터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나 오 야곱아, 너를 창조한 주가 이제 이같이 말하노라. 오 이스라엘아, 너를 지은 이가 말하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고 내가 너를 네 이름으로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 뒤쪽에 또 가서 보니까 너는 내 눈앞에서 귀중함으로 존귀한 자였으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 이런 표현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다시 2절에 보니까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강들을 건널 때 강들이 네 위로 넘쳐흐르지 못하며 내가 불 속을 걸어갈 때 타지도 아니하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나는 주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네 구원자니라. 그래서 우리가 참 사랑하고 이렇게 암송하고 있는 이 말씀이 일차적으로는 지금 이제 민족적인 그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이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름으로 불렀다, 그러니까 선택하셨다는 그 이제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도대체 어떤 관계일까요? 하나님이 성경의 곳곳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다양한 방식으로 묘사를 하시는데, 특별히 예레미야 31장에 가보니까는 세 가지의 중요한 개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제가 오늘 예레미야서 말씀을 많이 인용하는 것은 예레미야 대언자가 이제 그 유다가 이제 완전히 멸망해서 바벨론 포로가 되기 직전부터 바벨론 포로가 된 이후까지를 전체를 다 이렇게 대언한 그 대언자라서 포로의 과정과 이런 것들이 아주 상세하게 잘 나와 있는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31장에 보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에 중요한 세 가지 개념이 나오는데, 9절에 보면 나는 이스라엘에게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처음 난 자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아버지셨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31절 32절에 보면 이제 새 언약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나는 남편이 되는 존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좀 전에는 내가 이스라엘의 아버지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지금 32절에서는 내가 이스라엘에게 남편이 되는 존재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에 또 와서 보니까 목자의 개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목자셨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아버지시고 남편이 되시고 목자가 되셨다. 예레미야 31장 한 장에서 이렇게 세 가지 개념을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 참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성경 곳곳에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31장 20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에브라임이라고 얘기할 때 이것이 이제 북이스라엘 쪽을 주로 가리키는 말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 아니냐, 그는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서 이제 이스라엘과 유다 이것을 구분할 때가 있고 섞어서 쓸 때가 있습니다. 분열왕국 시대에는 이것을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섞어 쓰는데,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는 그냥 전체 이스라엘을 가리킬 때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유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좀 그냥 편한 대로 조금 섞어 쓰겠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특별히 여기 보니까 기뻐하는 자식이다, 기뻐하는 아들 이제 자녀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에 가서 보니까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3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은 주에게 거룩한 자요 그의 소출의 첫 열매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은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분되게 구별되게 하신 그러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출의 첫 열매였다. 하나님이 성경에 보니까 농사를 지으시는 그런 농부처럼 이렇게 이제 묘사하시는 구절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이스라엘은 그 중에서도 첫 소출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니까 특별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수도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이라는 이 도시 참으로 고대로부터 현재 지금 이 순간에 이르기까지 인류 역사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그러한 도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가 이 예루살렘이라는 이 도시가 왜 이렇게 중요한가? 예레미야 25장 29절에 보면 이 도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도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전 세계 어느 도시도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서울, 서울을 하나님께서 또는 평양, 평양을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불리는 도시다 이런 말씀 안 하셨습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도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3장 17절에 가서 보니까 예루살렘을 주의 왕좌다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왕이 앉는 자리 있죠. 왕좌. 하나님의 왕좌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무너무 특별한 장소인 거예요. 그렇죠? 세상에 이런 장소가 더 이상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면서 하나님의 왕좌라고 지칭되는 그 도시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스가랴 예언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스가랴 2장 8절에 있는데 여기는 보면은 너무너무 참 중요한 묘사가 있는데 스가랴서 2장 8절에 구약성경의 저쪽 뒤쪽에 가서 한번 같이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가랴서 2장 8절에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 영광이 있은 뒤에 그분께서 너희를 노략한 민족들에게 나를 보내셨나니 너희에게 손을 대는 자는 그분의 눈동자의 손을 대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눈동자였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몸에 있어서 가장 예민하고 사람이 가장 이 심혈을 기울여서 제일 먼저 보호하려는 것이 눈동자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뭔가 위협에 처하면 어떻게 하죠? 눈을 감습니다. 무섭기도 한 것이지만 눈을 보호하는 거예요. 이제 영어 표현으로는 우리 이제 영어 공부할 때 이런 표현 많이 보잖아요. Apple of 누구누구의 눈, Apple of his eyes 이렇게 돼 있습니다. Apple 그 눈의 봉자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눈동자였습니다. 이 말씀이 신명기 32장 9절 10절에도 나와요. 나중에 가서 한번 찾아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눈동자같이 이스라엘을 지키셨다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사야 대언자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이사야 대언자는 44장 8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너희는 나의 증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증인이다. 원래 우리가 법정에서 증인의 자격이 있으려면 목격자여야 합니다. 그렇죠? 그 사건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여야만 증인의 역할을 할 수가 있죠. 이스라엘은 뭐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직접 눈으로 목격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증인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이에요. 지금 이 길거리 돌아다니는 그 이제 저희가 구령 모임 갈 때도 보면은 까치산역에 저쪽 길 건너 쪽에 보면 소위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책자를 전시해 놓고 거기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제호바스 위트니스를 거기다가 중간에 한자를 더 넣어서 제호바스 폴스 위트니스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의 거짓 증인이에요. 그런 사람들 말고 하나님은 실제로 누구를 우리 주님의 증인이라고 말씀하시냐?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증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를 그냥 쏟아 부어 주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가 하면 호세아 대언자는 2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가 영원토록 나를 위하여 너와 정원하리니 참으로 내가 너를 위하여 의와 공의와 인자함과 긍휼로 너와 정원하며 나를 위하여 신실함으로 너와 정혼하리니 네가 주를 알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 아까 이제 아버지라고도 하셨고 또 남편이라고도 하셨었다 그랬는데 내가 너와 정혼했다 이렇게도 지금 표현하십니다. 대단히 놀라운 것 중에 하나가요 예레미야 32장 41절의 표현인데요. 여기 보면 예레미야 32장 41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참으로 내가 그들을 기뻐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고 내 마음을 다하며 혼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확고히 심으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간에게 너희의 그 마음과 혼과 몸과 뜻과 힘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명령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이스라엘을 어떻게 사랑하셨냐면 여기 보니까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여 사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사랑하신 거예요. 자 그럼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토록 이스라엘을 이렇게 특별하게 사랑하셨는가? 하나님은 다른 민족은 다 미워하시고 세상에 수많은 민족들이 있는데 다 아담에게서 나왔고 다 그 이후에 노아의 홍수 이후에 노아의 세 아들들에서 나온 건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왜 다른 민족들은 다 미워하시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한 민족 이 민족만 편애하셨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특별히 사랑스럽거나 잘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한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이 못났기 때문에 선택하셨다 이런 뉘앙스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신명기 7장 6, 7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7장 6, 7절에는 이스라엘이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주 내 하나님께 거룩한 백성이니라 주 내 하나님께서 너를 하나님께서 지면 위에 모든 백성들 위로 너를 높여 자신에게 특별한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주께서 너희를 친히 사랑하시고 너희를 택하신 것은 너희가 다른 백성보다 수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모든 백성들 중에서 수가 가장 적으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도 이제 한 사람에게 아들이 여럿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장자 그러면 힘의 시작이다 그 사람의 힘의 시작이다 이렇게 하면서 장자를 높여주고 이렇게 조금 같은 아들들이라도 이렇게 강성한 아들 이런 아들을 지켜 세워줍니다. 그런데 아들들로 치자면 이스라엘은 그런 강한 아들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아들들 중에서 가장 보잘것없고 연약한 아들인 거예요. 모든 백성 중에 수가 가장 적다. 그러니까는 별 볼 일 없는 민족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민족을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나서 택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 부분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같은 이 인간 전체에 아프리카 사람이 됐건 중국 사람이 됐건 미국 사람이 됐건 프랑스 사람이 됐건 이 인간 전체 인류 전체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대표로 하나를 이렇게 선택해서 이렇게 그 민족에게 모든 걸 다 쏟아부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 민족 이스라엘 민족만이 귀했고 그 민족만이 사랑스러워서가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해 계신데 인간은 지금 시간에 묶여 있잖아요. 그래서 한 세대가 가면 다음 세대가 오고 이렇게 뭐 2000년 전에 살았던 민족이 있는가 하면은 앞으로 100년 후에 살아야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한 시대의 한 민족, 한 시대에 살았던 한 민족을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셔서 그 민족에게 모든 걸 쏟아부어서 하나님이 이토록 인간을 사랑한다는 걸 대표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류가 그 역사를 통해서 그것을 보고 아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배우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이스라엘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이스라엘이 이제 멸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이 이 잔인한 민족인 바벨론 민족에게 포로로 잡혀가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아시리아와 바벨론은 대단히 포악한 민족, 잔인한 민족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으셨을까요? 자기가 사랑하는 그 자녀를 포악한 폭력배들에게 맡길 수 있는 부모가 도대체 누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도대체 왜 이렇게 자신의 사랑하는 민족 이스라엘을 이렇게 포악한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신 것일까요?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냥 이 마음씨 좋은 옆집 할아버지 같은 분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불교는 자비를 이야기하고 기독교는 사랑이지, 그러니까 모든 것을 어쨌든 다 사랑해야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성경 전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사랑은 불법을 기뻐하지 않는다, 악을 미워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죠. 아무것이나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의로운 하나님은 죄를 간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지만 죄투성이가 되어서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 그러한 상태의 이스라엘까지를 그대로 용납하실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죄를 제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채찍이 필요하셨던 거예요. 자, 이건 바꿔 이야기하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옆집 아이 같으면, 내 아이가 아니라 옆집 아이 같으면 그 아이가 무슨 폐륜화가 되건 말건 사실 내가 열정을 다해서 그 아이를 바로잡을 그런 필요성은 별로 못 느낍니다. 물론 옆집 아이니까 이렇게 잘 다독이기도 하고 조금 노력은 해보겠지만 안 들으면 끝이에요. 그냥 그래, 그럼 너 그렇게 살다 죽어, 이렇게 하면 그냥 끝인 것입니다. 그러나 내 아들을, 내 자녀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바로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 바로잡기 위해서 매를 든 행위가 그게 미워한 행위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사랑의 행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영원히 같이 살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버리고 싶으셨다면 그냥 그대로 놔둬서 멸망하게 하실 수 있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영원히 데리고 가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스라엘을 이제 벌하실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가 되게 된 이 구체적인 이유들은 그들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 죄의 구체적인 목록 중에서 몇 가지만 보면 이렇습니다. 예레미야 2장 19절에 보십시다. 오늘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이죠. 다시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네 자신의 사악함이 너를 바로잡고 네 타락함이 너를 꾸짖으리라. 사악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이런 대가를 받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즉 네가 주네 하나님을 버린 것과 네 속에 나를 두려워함이 없는 것이 악한 일이요 쓰라린 일인 줄 알고 주의하라. 바벨론에 가면 이제 하나님을 버린 이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버린 이들의 행위가 얼마나 엄청난 일이, 대가를 치르는 일인지를 맛보게 될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사회 전반이 극도로 부패했습니다. 예레미야 5장 30절에 보니까 그 땅에서 놀랍고도 무서운 일이 이루어졌도다. 대언자들은 거짓으로 대언하고 제사장들은 자기 방법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렇게 하는 것을 사랑하니 그것의 마지막에는 너희가 무엇을 하려느냐. 하나님 이렇게 참 한탄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썩어 있었던 거예요. 제사장들부터 시작해서 일반 백성에 이르기까지 우리 대략 난감한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근데 이 표현을 보면은 참 안타까운 것이 현대의 교회도 별로 다를 바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대의 기독교 교회라고 하는 것도 별로 다를 바가 없어요. 대언자들은 거짓으로 대언하고, 지금 대언자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 설교자들이 거짓으로 긍정적인 무슨 긍정적인 사고방식, 적극적 사고방식, 무슨 이 성공신학, 온갖 참 이 성경에 없는 것들을 이런 것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대언을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자기 방법대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렇게 하는 것을 사랑하니, 그렇죠? 그렇게 설교하는,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는 차고 넘칩니다. 미어져요, 미어터져요. 그러니까는 돈이 많으니까 시설도 좋게 짓고, 그러니까 또 그게 가속이 붙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그리 모이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 그냥 그 시스템으로 굴러가는 것입니다. 자기 귀를 이 즐겁게 하는 그러한 선생들을 많이 쫓는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요. 마지막 때 똑같은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예레미야 5장 28절, 7장 5절, 7절 이런 데 보면은 고아의 사정이나 궁핍한 자들의 권리를 공정하게 재판하지 않았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 전반이 완전히 썩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걸 그대로 보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그들이 생수의 샘인 나를 버리고 또 스스로 물 저장고들, 즉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저장고들을 팠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야말로 생수의 샘이신데 이 생수의 샘이신 하나님을 이들이 버렸다 그랬습니다. 이들 하나님을 떠나고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물을 가두지 못한 터진 웅덩이를 팠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위험에 처했을 때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집트를 신뢰한다든지, 바벨론을 신뢰한다든지, 아시리아를 신뢰한다든지, 주변의 강대한 국가들, 이러한 국가들을 하나님보다 더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다, 물을 가두지 못하는 웅덩이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이 심각했던 것은 우상 숭배에 있었습니다. 결정적인 이유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심판하신 결정적인 이유는 이스라엘에 만연했던 극심한 우상 숭배였습니다. 하나님이 이걸 대단히 오래 참으셨어요. 사실 솔로몬 시대에서부터 하나님이 계속 참으셨잖아요. 그렇죠. 물론 그 이전에 왕국이 형성되기 전에 사사기 시대에도 별의별 일이 다 있었지만, 왕국이 형성되고 나서도 이 다윗만 괜찮았지, 지금 이 솔로몬 때서부터 해가지고 계속 이 왕조들에서 이 우상 숭배가 정말 치를 떨 정도로 그렇게 이렇게 만연했습니다. 특별히 예레미야 7장 18절에 보니까 이제 이들이 우상 숭배하는 모습이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는데, 예레미야 7장 18절입니다. 너는 그들이 유다의 도시들과 예루살렘의 거리들에서 무슨 짓을 하는지 보지 못하느냐? 자녀들은 나무를 모으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여인들은 가루를 반죽해서 납작한 빵을 만들어 하늘의 여왕에게 바치고 다른 신들에게 음료 헌물을 부음으로 내 분노를 일으키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주 짝짝 맞아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나무를 모으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고 여인들은 가루를 반죽해서 납작한 빵을 만들고, 그렇죠? 그래서 이들이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했다, Queen of Heaven에게 분향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 카톨릭의 마리아의 공식적인 호칭 중에 하나가 하늘의 여왕인 거 아시죠? 로마 카톨릭은 성경대로 믿는 그러한 신앙이 결코 아닙니다. 그들이 큰 집이고 개신교가 작은 집, 그런 거 아닙니다. 하늘의 여왕을 섬기는 종교인 거예요. 로마 가톨릭이 하늘의 여왕. 그런데 지금 예레미야 대언자가 이것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이 이렇게 망한다고 지금 한탄을 하고 있는 바로 그 신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예레미야 7장 31절에 보면 이제 이들이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도벳의 산당들을 세우고 그리고 자기들의 아들 딸들을 불에 태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아이를 이렇게 몰렉이라고 하는 그 신에게 지난번에도 우리 덕희 형제님 잠깐 설명했죠. 신상에 이렇게 그 손을 뻘겋게 시뻘겋게 여기 달궈 놓고 거기다 그냥 아이를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아이가 얼마나 정말 절규를 하겠어요. 정말 그 끔찍한 고통에 그 아이가 절규하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인간들이 거기서 엔돌핀이 나오는 것입니다. 인간이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를 줄 아시죠?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인간이 그런 존재입니다. 자기 뱃속에서 태어난 아이를 그렇게 이 벌건 시뻘건 노덩어리 쇳덩어리에다가 던져가지고 그 아이가 그렇게 자지러지면서 그렇게 숨이 넘어가는 그것을 보면서 온갖 그 이 생각들이 이렇게 한꺼번에 딱 몰려오면서 그 안에서 이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그런 존재가 인간인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런 걸 배워서 이교도들의 이런 걸 배워서 이스라엘이 이걸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걸 어떻게 보고 계실 수가 있었겠어요. 그런데 정말 많이 참으셨던 것이었습니다. 예레미야 6장 15절 표현대로 이것은 가증한 것이었습니다. 3장 1절의 표현대로 이것은 영적인 창녀짓이었습니다. 5장 7절의 표현대로 이것은 영적 간음이었습니다. 3장 20절의 표현대로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배신 행위였습니다. 5장 11절의 표현대로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었습니다. 이러한 것이 하나님을 분노하게 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분노하게 했어요. 예레미야 17장 4절을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4절입니다. 예레미야 17장 4절에 보니까 내가 네게 준 네 유산으로부터 너 곧 네가 끊어지리라. 또 내가 너로 하여금 내가 알지 못하는 땅에서 네 원수들을 섬기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내 분노의 불 곧 영원히 타오를 불을 붙였기 때문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영원히 타는 불이 하나가 있습니다. 지옥불입니다. 하나님이 이 지옥불을 이 범죄한 이 천사들을 위해서 예비하셨다고 했는데 이 끔찍한 이 불, 영원히 타오를 이 불, 여기다가 그냥 사람을 던져놓고 하나님이 영원히 거기다 두셔도 분이 안 풀리는 그러한 분노를 일으키게 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옥의 존재를 부정하려고 합니다. 그냥 마음의 상태가 좋으면 천국이고 마음의 상태가 나쁘면 지옥이지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물론 그것도 지옥이나 천국을 약간 경험하는 것일 수 있지만 천국과 지옥은 분명하게 존재하는 물리적 장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옥의 불 같은 이 영원히 타오를 이 불을 왜 만드시냐? 분노하시기 때문에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집행하기 위해서 만드신 불이에요. 그러한 불을 붙이는 역할을 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바빌론의 포로가 된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이건 재앙입니다. 6장 1절의 표현대로 예레미야 6장 1절의 표현대로 이건 재앙이고 또 파멸인 것입니다. 5장 29절의 표현대로 하면 이것은 징벌입니다. 5장 29절 그 똑같은 구절에 보니까 이것은 원수 갚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장 19절을 한번 보시죠. 예레미야 6장 19절입니다. 바벨론 포로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이스라엘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 것인가? 6장 19절입니다. 오 땅아 들으라 보라 이 백성이 내 말들과 내 법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그것을 거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위에 재앙 곧 그들의 생각의 열매를 가져오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면 조금 있으면 그 생각을 실천에 옮깁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가를 받게 됩니다. 그것이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대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재앙을 당하고 파멸을 당하고 하나님께 징벌을 당하고 하나님의 원수 갚음의 대상이 된 이 모든 것, 이것은 뭐냐? 이스라엘의 머릿속에 있던 생각이 실제 그들의 행동으로 옮겨졌고 그것의 열매를 받는 것이다. 생각의 열매를 거두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예수님께 복종시켜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징벌로 끝나는 그런 목적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 이게 이제 하나님의 참 위대하심입니다. 이것은 바벨론 포로가 되는 이것은 단순한 징벌로 끝내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을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시는 그러한 조치이기도 했습니다. 예레미야 30장 11절입니다. 여기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습니다. 예레미야 30장 1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를 같이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30장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내가 너를 흩어서 민족들에게로 가게 하였거니와 그 모든 민족들은 내가 완전히 끝을 낼지라도 너는 완전히 끝을 내지 아니하리라. 다만 내가 적절히 너를 바로잡을 것이요 전혀 벌하지 않은 채 두지는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적절히 바로잡기 원하셨습니다. 전혀 벌하지 않은 채 두실 수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적절히 바로잡아야 하시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그것이 마치 욥처럼, 욥이 당했던 것처럼 특별히 잘못한 것은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연단시키시고 나중에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고난은 명백하게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나를 바로잡으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주시는 고난인 것입니다. 그러한 때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 하나님을 오히려 배척하고 떠나려고 한다면 그것은 너무너무 어리석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적절히 바로잡아서 영원히 함께 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영원히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하늘에 쌓아놓을 그 보상, 그것을 많이 쌓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전혀 벌하지 않은 채 놔두실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어긋난 자녀를 내치지 않으시고 어떤 희생을 치르고라도 마침내 바로잡으시려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행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 아담과 동일한 그런 다른 인간을 100만 명이든 1000만 명이든 다시 만드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 고장난 아담을 다시 기회를 주시고 데려가시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그런 거예요. 그 아담 안에, 그 고장난 아담도 데려가신 그 아담 안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것이고 또 이렇게 완전히 멸망해서 영원한 지옥불에서 불타는 징벌을 받아도 마땅한 이 이스라엘도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셔서 바로잡고 같이 가기 원하시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 안에 저와 여러분이 같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신다 하더라도 그것이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변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성경이 어떻게 증명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가 되기 전에 미리 이 모든 것을 이들이 겪어야 할 이 모든 것을 미리 알려주셨다는 걸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들을 그냥 완전히 멸망시키기를 원하셨다면 수고스럽게 너 앞으로 이러이러한 과정을 거칠 거야 이런 거 설명하실 필요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걸 일일이 다 설명하십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를 다 설명하세요. 네. 물론 앞으로 있을 일을 순서대로 배열해서 설명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시죠. 하나님이 성경에서 그것이야말로 참된 하나님과 거짓 신을 분별하는 방법이다. 하나님이 직접 그렇게 제시하셨어요. 시간을 초월해서 이 앞에 있는 일을 미리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신이 누가 있냐? 나와보라 그래라. 하나님이 그렇게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하셨는데 사로잡혀갔던 자들이 다 돌아올 거다 이렇게 미리 밝혀놓으셨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4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만나리라 주가 말하노라. 또 내가 너희의 포로된 것을 되돌리고 모든 민족들로부터 내가 너희를 쫓아내어 머물게 한 모든 곳으로부터 너희를 모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또 내가 너희를 다시 데려오되 내가 너희로 하여금 포로가 되어 끌려가서 떠나게 했던 곳에서 곳으로 데려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표현을 보실 때 이게 이제 성경의 예언과 관련해서는 이것이 이 두 번 혹은 세 번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성취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을 여러분이 조금 좀 이렇게 좀 생각하고 계셔야 됩니다. 성경에는 메시아에 관한 이 예언들을 하실 때 보면 메시아 예수님 오시는 것에 초림 때 이루어질 일들과 재림 때 이루어질 일을 그냥 한 구절에서 똑같이 표현하셨는데 그게 초림 때 한 번 이루어졌는데 재림 때 다시 이루어져야 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것도 똑같은 거예요. 바벨론 포로가 됐다 70년 만에 돌아오지요. 그때 한 번 이 말씀이 성취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지금 AD 70년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이 모든 민족으로 뿔뿔이 또 흩어졌죠. 다시 또 하나님이 모으시는 그것이 또 성취가 되는 것이죠. 이런 구절들이 그렇게 이제 두 번, 세 번에 걸쳐서 이렇게 성취되는 그런 구절입니다. 백성만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예레미야 27장 21절에 보니까 탈취되었던 성전 기물들도 다 그대로 가져올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성전이 다 파괴가 되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다 그거를 지금 탈취해서 다 바벨론으로 가져갔거든요. 그 금의 양이라는 것은 엄청났어요. 솔로몬이 지은 그 솔로몬 성전에 들어간 금과 은과 그 놋 이런 것들의 그 무게는 엄청났어요. 근데 그거 다 그냥 다 가져갔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고스란히 우리가 가져오게 된다고 지금 성경이 예언하는 거예요. 도대체 누가 이런 거를 참 예언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이게 이런 게 성취가 되지 않으면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에이 이 성경이 가짜잖아. 다른 게 아무리 맞아떨어져도 이런 말씀 하나에서 어긋나버리면 에이 성경은 믿을 게 못 돼. 이렇게 될 텐데 그러한 위험을 무릅쓰고 미래의 일을 아예 당당하게 이렇게 제시해 놓는 거예요. 성전 기물들 다 돌아온다. 예. 28장 3절에 내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겨간 주의 집의 모든 기구를 2년이 다 차기 전에 이곳으로 다시 가져오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잡혀갔던 사람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낳은 자녀들도 데리고 올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1장 17절입니다. 내 끝에 소망이 있으므로 내 자녀들이 자기 지경으로 다시 오리라 주가 말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포로 1세대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2세대, 3세대, 4세대 그곳에서 낳고 자란 사람들도 돌아온다. 미리 이렇게 말씀을 해놓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제 이 휴양에 가서 보게 될 에스라 말씀에서 그대로 성취되는 것들이에요. 사람만 돌아오냐? 성전 기물만 돌아오냐? 아니에요. 짐승도 돌아온다고 예,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31장 27절입니다.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날들이 이르리니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가지고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을 심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만 돌아오면 그 척박한 땅에서 어떻게 삽니까? 예루살렘은 완전히 폐허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짐승도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서에서 보면은 돌아오는 명단에 보면은 짐승까지 다 적어놓은 거예요. 네, 그걸 이제 가서 보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제 이방인에게 짓밟혔던 성전도 다 회복이 되고 재건이 되고 희생 제사가 다시 재개될 거다. 예레미야 51장 51절, 17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포로 생활의 이 기간이 무한정 지속되지 않고 70년이 될 거다. 25장 12절입니다.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찬 뒤에 내가 너희를 돌아보고 너희를 향한 나의 선한 말을 이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하나님 연수까지 딱 정해놓으셨어요. 연수까지. 도대체 어떤 신이, 어떤 하나님이, 어떤 신이 도대체 이런 일들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참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가 없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대언자가 이렇게 확실하게 이 백성들이 돌아올 것을 보증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무슨 일을 하냐면 밭을 삽니다. 예레미야 32장 가서 보면은 예레미야가 밭을 사는 장면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국이 곧 망할 거예요.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데 그냥 우리가 쉽게 이렇게 이제 이해하고자 했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거지만 이 땅이 곧 망할 건데 이 점령군들이 다 들어와가지고 이 땅을 점령하고 언제 이게 회복될지 기약도 없어요. 영원히 회복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땅값이 오를까요? 폭락할까요? 그게 막 뉴스로 막 들리고 있어요. 땅값이 어떨까요? 그 와중에 땅을 살 마음이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뭐 영원히 투자, 장기적인 투자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혹시 있을지 글쎄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너무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런데 이 땅이 반드시 회복될 것이라는 그러한 어떤 보증으로서 예레미야가 땅을 사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온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29장 4절부터 보니까 너희들 분명히 회복될 테니까 그 땅에 가서 낙심하거나 시무룩하게만 살거나 심지어 그 땅에서 가서 뭐 자결한다 그러고 그러지 말고 그 땅에서 잘 살고 있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29장 4절부터 보시면 나 만군의 주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 끌려가게 함으로 포로로 끌려간 모든 자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집을 짓고, 이건 거기 바벨론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바벨론에 가면 너희는 집을 짓고 그 안에 거하며 정원을 만들고, 정원도 만들래요? 거기 뭐 잘 만났다고? 거기서 나는 열매를 먹어라. 너희는 아내를 취하여 아들, 딸들을 낳고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아내들을 취하며, 그러니까 결혼도 잘 하라는 거예요. 이제 소망이 없다고 이 결혼도 안 하고 그러지 말고 그냥 편안하게 결혼하라는 거예요. 너희 딸들을 남편들에게 주어 그들이 아들, 딸들을 낳게 하고 그리함으로 너희가 거기서 늘어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약에 회복이 안 될 거면 거기서 번성해봐야 뭔 유익이 있겠어요. 노예 상태로 자손 대대로 노예 만드는 게 뭔 좋은 일이라고. 그렇죠? 그런데 오히려 줄어들지 않고 늘어나게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는 31장 33절, 32장 40절 이런 데 가서 보니까 그렇게 해서 돌아오고 난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이 있다. 그날들 이후에 내가 내 법을 그들의 속 중심부에 두고 그들의 마음속에 그것을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참 이거 너무 소망이 되는 말씀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믿으면서 속썩일 때 많으시죠? 내 마음은 하나님 잘 섬기고 싶은데 내 이 죄된 속성, 죄된 근성 때문에 이 참 범죄하고 그럴 때 많죠. 그럴 때마다 우리 속상하지요. 야, 이 육신의 이 몸을 언제나 내가 벗을 수 있을까? 참 한탄할 때가 많으시죠. 오호라 나는. 우리 흠정역은 뭐라고 되어 있죠? 개혁성경에 곤고한 자로다 그랬는데, 오호라 나는 비참한 자로다. 오호라 나는 비참한 자로다. 누가 사망의 몸에서,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이 한탄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 날들 이후에 내가 내 법을 그들 속 중심부에 두고 그들의 마음속에 그것을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32장 40절에도 보니까 또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에게서 떠나 돌아서지 아니하리라는 영존하는 언약을 내가 그들과 더불어 맺고 나를 두려워함을 그들의 마음속에 두어 그들이 나를 떠나지 아니하게 하리라. 어우, 하나님 제발 이 마음을 저에게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음을 저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을 저에게 좀 두셔서, 그래서 제가 참으로 이 짧은 세상 살면서 참 진실되고 경건한 삶만 살 수 있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고백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대해서. 이 이스라엘에게 하신 약속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에게만 하시는 약속은 아닙니다. 1차적으로 교리적으로는 이스라엘에 적용이 되고, 그 다음에는 저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영적으로 적용이 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분명하게 말씀드려야 될 것은, 성경에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문자적인 이스라엘, 지금 저 땅에 회복되어 있는 팔레스타인 땅에 회복되어 있는 저 문자적인 이스라엘과 맺으신 겁니다. 그건 영원히 변치 않는 거예요. 이걸 자칫 잘못 생각해서 교회가 이제 이스라엘을 대체했고 문자적 이스라엘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한국 교회에.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맺으시는 언약은 영원히 가는 거예요. 교회와 맺으신 언약은 또 따로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경륜, 디스펜세이션이에요. 하나님이 이 집안을 경영하시는 그런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존하는 언약을 이스라엘, 회복된 이스라엘과 맺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29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9장 11절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노라. 그것은 평안을 주려는 생각이요 재앙을 주려는 생각이 아니니 곧 기대하던 결말을 너희에게 주려는 것이라 주가 말하노라. 우리가 암송한 말씀이기도 한데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영적으로 적용되지만 이것이 1차적으로는 지금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복된 이스라엘, 이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뭘 원하시냐? 재앙이 아니라 지금 평안, 지금 기대하던 결말. 그들이 기대하던 게 재앙이었겠어요? 아니잖아요. 좋은 거, 복, 이걸 하나님이 주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27장 5절부터 보면은, 그러니까 너희들 거기 끌려가는 거 저항하지 말고 순순히 끌려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순순히 끌려가라. 참 우리 관점에서 보면 매국노죠. 이완용 같은 사람이죠. 이해가 가시나요? 지금 일본에 합병되려고 하는데 지금 이 일본에게 우리가 잘 순응해야 됩니다 이러고 하면은 그 사람 뭐가 되죠? 우리나라에서는 그건 친일파 매국노로 이 후손 대대로 욕을 먹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예레미야가 지금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순순히 잘 끌려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돌이키실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위한 채찍의 도구로 그 역할을 충실히 다 수행하면 그러면 그들을 영원히 벌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을 폐허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지금 구바벨론이 있었고 신바벨론이 있는데 그 신바벨론 제국이 멸망한 이래로 그 문명이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그 문명이 회복되지 않았어요. 즉 이라크 지역이 지금 거의 이제 바벨론 지역인데 그 문명이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 바벨론이 아직 등장하기 전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이었는데 바벨론의 세력이 아직 커지지 않을 때였어요. 그럴 때 지금 예레미야 대언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인데 그런데 지금 70년이 다 차면은 어떤 한 왕이 나타날 텐데 그 왕이 너희를 해방시킬 왕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왕의 이름을 적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일제 40년 동안 지금 이렇게 속국으로 있었는데 40년 그 일제에 속국될 기간이 40년이라는 걸 미리 누가 밝혀 놓았다거나 아니면 40년 후에 예를 들어서 미국이 아인슈타인이라는 사람이 그 이 물리적 법칙을 이렇게 이제 개발하면서 원자폭탄 핵폭탄이라는 것이 등장하면서 이 우리나라 해방을 맞을 거다 이런 거를 우리 미리 다 누군가가 알려줬었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어요. 아인슈타인의 이름도 직접 거명해가면서 성경이 그렇게 지금 돼 있는 겁니다. 고레스라는 사람이 등장하기도 전에 이 고레스라는 이 이름 자체를 이사야서 44장 28절에 또 45장 1절부터 6절에 보면 이 고레스라는 이름을 하나님이 명시를 해놓으셨어요. 이건 너무 참 엄청난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믿지 못하는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 성경의 연대를 자꾸 뒤로 성경 기록의 연대를 뒤로 빼는 것입니다. 이거 다 성취된 다음에 누군가가 다 이루어진 일을 마치 이루어지기 전에 일처럼 그렇게 기록해 놓은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학교라는 데 가면 그렇습니다. 신학교가 참 좋은 교육을 받으면 참 더 없는 복인데 어떤 경우에는 완전한 저주가 될 수가 있어요. 뭐 저도 이제 신학교를 두 군데를 나온 사람인데 신학교가 그런 곳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이 가서 완전히 무신론자가 되기 딱 좋은 곳이 신학교일 수가 있어요. 가면 갈수록 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학부에서는 그나마 예수님의 문자적인 부활, 문자적인 처녀 탄생, 문자적인 천국과 지옥 이런 거 다 믿었던 사람들이 대학원 석사를 가면은 그런 비율이 확 줄어듭니다. 박사과정을 가면 더 줄어듭니다.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신학교인데. 그런데 그렇게 해서 박사를 딴 사람들이 돌아와서 강단에 서서 학생들을 가르칩니다. 이 말씀은 1.1에게 오류도 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은 그렇게 외치지만 그들은 그걸 하나도 안 믿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도 안 믿어요. 이사야서는 이사야가 안 썼고 예레미야서는 예레미야가 안 썼어요. 그 사람들의 논리에 의하면. 후대에 누군가가 그냥 편집한 거예요.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이렇게 끌려가 있는 그런 동안에도 그곳에서 다산하고 번성할 수 있게 그렇게 명령도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런 조치도 취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때 바벨론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끌려가는 사람들 중에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이 있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 전체 지역의 총리가 되었어요. 그렇죠? 그 다니엘과 함께 간 이 하나냐와 미사랴와 아사렐이 있었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세 사람들도 고위직까지 거기 올라가 있었어요. 모르드게가 에스더에서 보면 고위직에 올라가지요. 에스더는 여왕이 되지요. 그렇죠? 느헤미야는 거기에 지금 이 잔 맡은 관원이 되지요. 대단히 고위층이거든요.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그 사회에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배려를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들을 보존하시는 그러한 노력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그런 와중에서도 하나님이 에스라, 느헤미야, 말라기 이러한 경건한 사람들의 씨를 보존시키시면서 이스라엘을 대비시키셨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이제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나요? 예. 누굴 보면 알 수 있나요? 이스라엘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증인이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되 얼마나 사랑하시나요? 하나님의 마음과 혼을 다해 사랑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과 혼과 생각과 힘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요구하실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이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 창녀짓을 하고 우상 숭배를 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나요? 하나님의 분노에 영원히 타오르는 불을 붙였다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벨론 포로가 되게 하신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사랑하는 자녀에 대한 강력한 징계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들을 영원히 심판하고 영원히 파멸시키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영원히 파멸시키지 않기 위한 조치셨습니다. 그러려면 적절히 바로잡아야 했어요. 전혀 벌하지 않은 채 그냥 두실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얼마나 그 비참한 일인지를 이스라엘이 깨닫기를 이렇게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아시리아 또는 바벨론에서 이런 생활을 하면서 그 잔인한 민족에게 담금질을 당해가면서 그러고 있을 때 하나님 마음이 편하셨을까요? 하나님 애가 타셨을 것입니다. 애가 타셨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그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궁극적으로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는 분입니다. 아까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노라. 그것은 평안을 주려는 생각이요 재앙을 주려는 생각이 아니니 곧 기대하던 결말을 너희에게 주려는 것이라. 주가 말하노라. 여러분, 하나님 좋은 분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잘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이스라엘을 볼 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이 이스라엘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전심으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다 변해 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잠깐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각자가 주님께 조금 말씀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찬송 한 장 하시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402장입니다. 나는 인생의 산과들 방황하며 402장을 같이 하시겠습니다.
나는 인생의 산과들 세월만 다 보냈네. 어느 날 주님이 나를 부르시오 사랑의 품에 안으실 때 나는 주님께 매혹돼 이끌린 이제 영광의 주 예수 얼굴 볼 때 날 위해 다시 환쓰셨네. 못 박힌 두 손 상처도 생생하여 나는 사랑의 손 잡았네. 지금 난 여기서
참으로 역사상 이스라엘만큼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온몸으로 받은 그러한 민족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또한 반대로 이 이스라엘만큼 하나님께 반역하고 배반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고 하나님을 힘들게 했던 그런 민족, 목이 뻣뻣한 민족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이런 이스라엘을 볼 때 우리가 참으로 괘씸하고 답답하고 저주스러운데,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사실은 이 이스라엘의 모습이 내 모습과 전혀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모습이 바로 저의 모습이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을 끝까지 품고 가시기 위해서 그들을 적절히 바로잡으셔야 했던 그 하나님을 또 우리 하나님으로 우리가 이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로 인해 우리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땅에서 마지막 세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가 교회를 이루어갈 때 이곳이 단순히 세상적인 친목단체나 정치적인 그러한 이야기들을 하는 그러한 장소가 아니라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고 주관자가 되시고 심판자가 되시는 분, 영원히 찬송받기 합당하신 분, 우리의 아버지시며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분,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부지런히 배우고 그분에 대해서 그분을 어떻게 우리가 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지를 배우고 진심으로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그분을 섬길 수 있는지를 배우는 장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교회에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이제 휴양에 저희가 출발합니다. 하나님, 3박 4일에 모든 기간에 우리 주님께서 큰 복과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하나님, 누군가의 참 기도의 고백처럼 우리 주님께서 먼저 가서 다 준비하고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저희가 전적으로 우리 주님의 그 은혜의 손길에 저희 자신을 의탁하고 또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안타까운 가운데 참여하지 못하는 모든 지체들의 마음을 주께서 지켜주셔서 주님, 그들의 마음이 다운되지 않도록 하나님 그 영을 계속해서 고치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